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6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영국과 벨기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성명에서 이번 순방은 동맹 회복과 대서양 동반자 관계 활성화,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가 이틀간 열린 가운데 나왔습니다. 전 세계 40개 나라 정상은 여러 다른 쟁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달 11일에서 13일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한 G7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과 벨기에를 방문한 후 14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여를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대서양 안보 집단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5월 화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완전 철군을 시작하는 5월 1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22일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이날 AP통신에 군 당국이 장비를 운송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서비스 계약 등을 줄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몇 주간 군대가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남은 기지가 폐쇄될 때까지 군 병력의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는 약 2,500명의 미군과 7천여 명의 연합군이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프간 주둔군이 본국으로 귀환할 것이라고 말한 이후 미군은 지난해 2월 소규모 기지들을 폐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아프간 미군 철수를 위해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병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다음 달 미국과 프랑스, 일본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3일 일본 육상자위대, 미국 해병대, 프랑스 육군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이 다음 달 11일에서 17일 규슈 지역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 서부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 걸쳐 기리시마 연습장에서 주로 진행된다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의 육상부대가 함께 일본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는 23일 모스크바 주재 폴란드 외교관 5명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폴란드가 러시아 외교당국자 3명을 추방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주 러시아 폴란드 대사를 불러 러시아 외교관 추방에 항의했습니다. 외무부는 내달 15일까지 5명의 폴란드 외교관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어 폴란드의 러시아 외교관 추방은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지난 15일 러시아 외교관 3명을 추방하면서 이들이 외교적 기피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폴란드 외교관 5명을 추방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등과 자국 주재 외교관을 맞추방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비즐리 UN 세계식량계획 사무총장이 23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등 세계식량 상황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장관과 비즐리 사무총장이 통화해서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제사회 식량 상황 등 인도적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돼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맡은 4명의 우주인들을 우주정거장에 내려놓고 지난해 11월에 데려다 놓았던 우주인 4명을 다시 지구로 귀환시키게 되는데요. 그 교대하는 과정에 국제우주정거장의 침대가 일시적으로 모자라게 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우주정거장은 축구장 크기만 하지만 침대는 공중전화 부스 정도 7개가 전부입니다. 원래 7명의 우주인이 있었고요. 이번에 4명이 합류를 하면서 모두 11명이 되는데 2명은 우주정거장과 도킹한 스페이스X 캡슐에서 잠을 잘 수 있지만 다른 2명은 침대 없이 몇 날 밤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둥둥 떠다니면서 유영을 하는 우주정거장에서는 천장이든 바닥이든 벽면 어디든 침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평생 가장 편한 잠자리가 우주선 천장이더라 하는 은퇴한 우주비행사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정거장의 침대뿐 아니라 욕실, 화장실의 용량, 또 운동시설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개발 사업이 새로운 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지난해 10월 화물 우주선으로 11명의 우주인을 위해서 특수 제작한 화장실을 추가로 우주정거장에 올려보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고요.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뉴스 속 인물은 미겔 디아스 카넬 쿠바 공산당 신임 총석입니다. 4월 24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 삼전에는 눈 예보 있습니다. 일요일인 25일에는 오전에 동해안 지역으로만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가장 추운 곳은 삼전입니다. 영상 1도에서 시작되고 해주는 14도입니다. 삼전의 낮 최고 13도까지만 오르겠고 서쪽 지역 대부분은 22도에서 24도까지 낮 기온이 오르겠지만 자강도 희천은 25도입니다.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때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내린 곳이 있습니다. 서해는 흐렸다가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과 개성의 아침 최저 12도에서 시작되고 낮에 24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는 11도에서 25도, 원산은 10도에서 20도, 함흥은 8도에서 21도, 청진은 9도에서 18도 사이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비틀즈의 페니 레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페니 레인 there is a bomb showing fo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이 주최하는 기후정상회의가 이틀간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은 여러 다른 쟁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을 다짐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철군을 명령했습니다. 각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정치, 종교적인 문제 등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는 행위를 계속 금지한다고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 소식부터 볼까요?
네, 전 세계 40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기후정상회의가 22일과 23일 이틀간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은 여러 가지 다른 국제적인 쟁점에도 불구하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네, 국제사회가 정말 모처럼 단합된 목소리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특히 최근 미국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역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서 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외교와 동맹 복원을 기치로 삼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단합된 목소리를 유도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회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열렸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소개로 한 사람이 자국의 기후 정책 또 목표 등을 밝히고 나면 다음 사람이 화면에 등장해서 이어가는 식으로 진행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카멀라 헤리스 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존 케리 기후 특사와 함께 각국 정상의 발언을 청취했습니다.
예. 자,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대부분의 정상들은 오는 2050년까지는 이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이른바 이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에 국제사회가 도출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주요 내용인데요. 여러 나라가 이를 위해서 이 중간 목표 시기를 앞당기거나 온실가스 감축량을 높였습니다.
네, 미국도 그 나라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회의를 주최한 미국은 가장 앞장서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난 2005년 대비 50에서 52% 줄이기로 했는데요. 이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체결했던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종전 목표는 2025년까지 26에서 28% 줄이는 거였습니다.
네, 중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데 중국은 어떤 목표를 제시했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의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목표를 재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또 한편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길 바란다면서 협력 의사를 보였습니다.
네, 인도하고 러시아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인도는 3위고요. 러시아가 4위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새로운 감축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 대신에 오는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45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줄일 것이라고만 말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세계 협력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른 주요국의 발표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46% 감축으로 올렸습니다. 또 유럽연합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에서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캐나다 역시 2030년까지는 2005년 대비 40에서 45%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은 또 따로 목표치를 제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78%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특히 오는 11월에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다른 나라도 이런 비슷한 계획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어떤 목표를 제시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이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기로 약속한 걸 상기시켰는데요. 하지만 올 하반기까지는 이를 상향 조정해서 유엔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이 아마존 열대우림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이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2030년까지는 불법 벌채를 없애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한 병력을 철수한다고요?
네, 러시아 국방부가 22일 서부 군관구 또 남부 군관구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에 참여했던 병력의 본대 귀환을 명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군사적 긴장이 아주 고조됐었는데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부터 러시아와의 접경 지역인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계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이 격화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 지역 그리고 남부 크림반도로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켜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미국, 북대서양제국기구 등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철군 조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크림반도를 방문해서 군사훈련에 참관한 후에 이 철군 발표를 한 건데요.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 군이 국경 지역의 모든 정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줬고 비상 점검 목표가 충분히 달성됐다면서 훈련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병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이 훈련에 1만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10만 명 이상이 집결하고 50대 이상의 전투기 또 해군 함정 수십 척이 투입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부터 병력이 철수하는 겁니까?
네, 쇼이구 장관은 모든 훈련 참가 부대는 23일부터 시작해서 5월 1일까지는 본대에 귀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약 160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중화기들은 또 다른 대규모 훈련을 위해서 그대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러시아의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단 이 러시아의 철군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주둔 병력을 줄이고 돈바스 지역의 긴장 상황을 완화하는 모든 조처를 환영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푸틴 대통령이 22일 TV 연설에서 이에 관해 언급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돈바스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먼저 돈바스 지역 지도부와 대화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이 돈바스 지역 지도부는 친러시아계로 러시아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세력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이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자들을 반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철군 소식에 대한 미국의 반응도 볼까요?
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아직은 발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말은 들었으니까 이제 행동하는 걸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특정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 계속 금지가 된다고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최근에 확인한 내용인데요. IOC는 그동안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경기장이라든지 시상대 또는 공식 행사에서 정치, 경제, 인종적인 선전하는 걸 금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7월에 있을 일본 도쿄올림픽에서도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IOC는 규정 위반 선수에 대한 징계 내용을 이번에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IOC 법률위원회가 올림픽이 열리는 7월 이전에 징계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네, 자 IOC가 이런 행위를 금하는 이유가 중요하겠죠?
네, IOC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림픽 경기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과거에 올림픽에서 이 정치적 입장을 나타냈다고 해서 선수가 징계받았던 경우가 있었죠?
네. 미국의 토미 스미스 또 존 카를로스 선수가 지난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육상 200m 시상대에서 각각 금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고 검은 장갑을 낀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두 선수가 미국 내에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뜻으로 주먹을 들어 올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박종우 선수가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이 끝난 뒤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적힌 종이를 들고 달렸다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프로운동 경기에서도 이 선수들이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는데요.
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국가가 나올 때 무릎을 꿇거나 주먹을 들어 올려서 흑인을 겨냥한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이런 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IOC의 규정을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IOC가 선수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니까 응답자의 대부분은 경기장이나 시상대에서 시위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선수들은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은 기자회견장에서 밝히는 게 더 적절하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어떤 특정 현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주목을 준다거나 또 무릎을 꿇는 그런 선수들은 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계선수협회 노조 그리고 또 독일의 한 선수단체는 정치적인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에서 징계받는 선수들은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또 하원에서는 워싱턴 DC를 51번째, 51번째 주로 승격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장에 유색인종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한인인 알렉스 오 전 연방검사가 발탁됐습니다. 여든 새로운 드론 규정 시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의회 상원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 대응 법안이 가결됐다고요?
네, 이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주민 대상 폭력에 대응하는 법안이 22일 상원에서 채택됐습니다.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코비드-19 혐오 범죄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94표 대 반대 1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는데요.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서 향후 최종 입법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당국이 앞으로 아시아계 대상 혐오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눈에 띄는 내용을 짚어보면요. 먼저 연방 법무부 내에 해당 사건 검토를 급행 처리하는 직위를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찰이 아시아계 혐오 범죄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법무부가 지원하도록 했고요. 또 혐오 범죄 자료 수집을 촉진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핫라인 전화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의회에서 이런 법안을 다루게 된 배경을 짚어볼까요?
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에서 발생한 뒤에 미국 곳곳에서 아시아계 주민들을 공격당하는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아시아계 주민들한테 표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던 건데요. 이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3,800건에 가까운 혐오 사건을 접수했다고 Stop AAPI Hate라는 단체가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 중국계가 42%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한국계가 15%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권이 대응을 모색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시아계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의회 내에 아시아계 정치인들이 대응 입법을 주도했는데요. 이번 법안의 발의자는 일본 후쿠시마 태생 이민자인 민주당 소속 메이지 히로노 의원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 의원은 히로노 의원까지 두 명뿐입니다. 다른 한 명은 태국 방콕 태생인 이 같은 민주당의 테미 더그워스 의원인데요. 두 사람은 함께 법안 처리를 이끌면서 백악관에도 관련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예, 찬성이 94표라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공화당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히로노 의원은 이날 공화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는 데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번 표결은 아시아계 사회를 위해 정치권의 연대를 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이제는 하원에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입법을 완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하원에서의 처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하원도 무난하게 통과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원에는 그레이스 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미 관련 법안의 입법에 찬성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원 채택 법안에도 공화당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냈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반대할 요인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음 달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혐오 범죄 대응 문제를 국정과제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지난달 30일 보건후생부 주도로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법무부가 부처 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11일 대국민 연설에서는 아시아계 혐오 범죄가 옳지 않고 미국적이지도 않다면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네. 자, 이런가 하면은 22일 하원에서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가결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현재 신계인 미 연방 소속 주가 51개로 늘어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수도로서 특별 행정구인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시키는 HR 51 법안이 22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찬성 216표, 반대 208표였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쪽에 표를 몰아줬고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 쪽에 집중 투표했습니다. 이 워싱턴 DC 주승격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것은 사상 두 번째입니다.
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하는 법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워싱턴 DC 주민들한테 온전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자치권을 가진 주정부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악관과 연방의사당, 또 주요 정부부처 청사, 또 국립기념물 등이 몰려있는 이 워싱턴 DC의 중심 지역은 연방 직할지로 지정하도록 했고요. 그 외에 이 주거 지역을 포함한 대다수 구역은 워싱턴 더글러스 커먼웰스 주로 승격하게 됩니다.
네, 이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게 사상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서서는 최종 입법이 실현되지 않았던 거네요.
맞습니다. 관련 법안이 앞서 하원을 통과한 게 바로 지난해였는데요.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에 막혀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혔습니다.
네. 자, 공화당은 이번에도 하원에서 반대쪽에 표를 몰아줬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법률 제정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공화당 측은 주장했습니다. 헌법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뭐 이런 법리 논쟁도 있기는 하지만 또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실제로는 양당의 의견이 갈리는 요인도 있습니다.
네, 정치적 이해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워싱턴 DC를 주로 승격하려는 것은 민주당의 권력 장악 의도라고 공화당 측은 주장해왔습니다. 이 워싱턴 DC가 주로 승격이 되면 이 DC 주민들한테 상하원의원 투표권이 생기는데요. 워싱턴 DC 주민들의 정치 성향은 진보세가 강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이 의석수를 늘리려는 시도라고 공화당이 비판해온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워싱턴 DC 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1801년 컬럼비아 특별구 조성법 제정 이후 워싱턴 DC 주민들은 연방단위 선거에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방의회가 워싱턴 DC 시청의 지역행정을 직접 감독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961년 관련 법규 개정으로 대통령 선거에는 참가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에는 여전히 이 DC 주민들이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연방 하원에는 워싱턴 DC 대표로 대의원 한 명만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의원은 연방 하원 의원과는 달리 의회에서 논의하는 각종 사안에 표결에 참가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상원 처리 전망 어떻습니까?
네, 슈머 민주당 대표가 말한 대로 상임위에서 논의는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는 좀 어려울 전망인데요. 현재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이 관련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가 아니고요. 또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넘으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상당한 표를 끌어와야 하는 건데요. 공화당의 반대 입장이 강해서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장에 한인 여성이 발탁됐다고요?
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알렉스 오 전 연방검사를 집행국장으로 발탁한 사실을 22일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장을 유색인종 여성이 맡게 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오 신임국장은 한인 이민자입니다.
예. 예, 증권거래위원회 집행국, 어떤 조직입니까?
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주식과 자본거래를 비롯한 미국의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인데요. 그중에서 집행국은 이 불법거래를 비롯한 법률 위반 사항이나 갖가지 부정행위 등을 단속하는 조직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1,300여 명이 소속된 대규모 기관인데요. 겐슬러 위원장은 알렉스 오 신임국장이 앞으로 시장에서 범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이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알렉스 오 신임국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서울에서 태어나서 11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명문 예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월스트리트 금융가를 담당하는 뉴욕 남부지검에서 연방검사로 재직했고요. 그 뒤에 워싱턴 DC에 있는 로펌, 이 폴 와이스 리프킨드 와튼 앤드 게리슨이라는 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네, 오 국장, 이 자리에 발탁된 데 대해서 소감을 밝혔겠죠?
네, 그동안 사업체들과 지도자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는 데 전념해왔다면서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자본시장을 세계 최강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는데요. 최근 자본시장의 새로운 불법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오 신임 국장의 어깨가 무겁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전망했습니다.
네, 새로운 불법 요인이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네, 최근 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암호화폐가 대표적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또 리플 소송 같은 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런 현안들도 이 증권거래위원회 담당 업무입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집행국의 권한을 크게 넓혀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기업을 적발하는 전담 조직을 꾸민 것이 대표적인 조치였습니다.
네. 자,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경제 전문 매체들은 대체로 적임자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이 알렉스 오 신임국장이 뉴욕 남부지검 연방검사로 4년 동안 일하면서 기업 비리와 금융사기를 비롯한 월스트리트의 각종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경험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 관련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다고요?
네. 지난해 12월 마련된 드론 규정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연방항공청이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소형 드론의 운항 범위를 상당 부분 완화한 건데요. 산업계에서는 상업용 드론의 대중화를 앞당기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새 규정은 당초 지난달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시행이 한 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네, 자, 새로운 규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이전까지는 연방항공청에서 면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드론은 낮 시간대에 조종사가 직접 드론을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항이 가능했습니다. 안전상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또 조종사를 제외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도 드론을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드론의 야간 운행과 또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 이 드론의 충돌 방지 조명을 부착해야 되고 또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회전 부품이 노출돼서는 안 되도록 했습니다.
네. 그 여부를 어떻게 식별할까요? 자동차는 이렇게 번호판을 달아서 식별하는데 드론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규정에 따르면 이 원격 식별 장치, 그러니까 원격 ID 탑재가 의무화됐습니다. 원격 ID는 드론의 디지털 번호판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중량이 0.25kg 이상인 모든 드론에 이 디지털 번호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원격 ID가 송출하는 드론의 위치를 비롯한 상세 정보를 비롯해서 영공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규제가 완화됐지만 새로운 조건이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피트 브로저지 교통부 장관은 21일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드론 운항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밤에도 원격으로 비행하는 드론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뭐 그렇게 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드론 제조사들이 앞으로 18개월 안에 원격 ID를 부착한 드론을 생산을 해내야 되고요. 또 드론 조종사나 운영사들은 그 뒤로 1년 안에 원격 아이디를 부착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년 반 정도 준비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2021년 4월 이란 나탄지 핵시설에서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고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보복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모사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모사드의 정식 명칭은 정보 특수작전 중앙연구소입니다. 모사드는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비밀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사드 외에 군 정보를 담당하는 아만과 국내 안보를 담당하는 신베트란 정보기관도 있습니다. 모사드는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듬해인 1949년에 출범했고 현재 총리실 직속기관입니다. 모사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여했다 아르헨티나로 도주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지난 1960년 체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히만은 이스라엘로 비밀리에 압송된 뒤에 재판을 거쳐 처형됐습니다. 또 1972년 9월 독일 뮌헨 올림픽 때 발생한 이스라엘 선수들 살해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암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1976년에는 이스라엘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기를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무사히 구출해낸 작전으로 큰 명성을 떨쳤습니다. 또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고위 인사들 암살 사건에도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olice in Dubai now say they are almost 100% sure that Mossad was behind the killing.
모사드는 정보 수집 및 분석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또 과감한 특수작전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모사드는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조직이나 인원이 자세하게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사드는 8개 부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보 수집국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 외 메사다로 알려진 특수공작국은 준군사작전이나 적진 내 심리전, 파괴, 암살, 납치 임무 등을 수행합니다.
It shows men in tennis outfits following Hamas commander Mahmoud al-Mabhou.
모사드는 지난 2010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발생한 마무드 알마부후 암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부후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또 지난 2010년과 2012년 사이 이란 핵과학자들이 잇따라 테러로 목숨을 잃었는데 모사드가 여기에 개입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벌어진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대 암살의 배후가 모사드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모사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Tastes like strawberries on a summer evening And it sounds just like a song I want more berries and that summer feeling It's so wonderful and warm Breathe me in, breathe me out I don't like a song I want your belly and that summer feeling I don't know if I could ever go without watermelon sugar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은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서 영내 안보와 협력을 다짐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중국도 새로운 동맹체를 결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4자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쿼드의 뜻.
영어 쿼드는 숫자 4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쿼드 역시 4라는 뜻의 4개국을 의미합니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4개국으로 이루어진 정부 간 안보협의체인데요. 쿼드의 공식 명칭은 쿼드 안보 대화로 이들 4개국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기구입니다.
쿼드의 출발.
쿼드는 당초 안보협의체가 아니라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쿼드의 시초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인도양에 규모 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연안 국가에 거대한 지진 해일, 쓰나미가 강타하면서 2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들 4개 나라가 복구 작업을 위해 함께 논의한 게 오늘날 쿼드의 모태가 됩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를 방문하는데요. 이때 아베 총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번영을 강조하면서 기존에 있던 미국, 일본, 호주로 이루어진 3국 공식 대화체 인도를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쿼드는 전략적 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합니다. 이해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로 이루어진 쿼드는 실무그룹 회의와 해양훈련도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2기를 앞두고 이른바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구상을 펼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데요. 즉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맞서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아시아 태평양 역내 4개국이 집단 안보를 통해서 중국을 억제해야 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정치 상황과 중국의 반발 등 이런저런 이유로 쿼드는 한 차례 모임을 끝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쿼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에 쿼드 재결성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2017년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는 4개국 협의체 부활의 뜻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야기된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타이완 관계,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 등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고요. 호주와 인도 안에서도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쿼드의 강력한 주창자였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고 있던 일본으로서는 쿼드의 재결성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각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역내 안보와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는데요. 사실 쿼드는 당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발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힘의 균형과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각국의 암묵적 동의 속에 출범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So-called Quad that includes, of course, Japan and Australia and India as they're promoting the United State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쿼드는 2017년 첫 실무급 회담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6차례의 실무급 회담과 2차례의 외무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도양에서 4개국이 처음 합동 군사훈련도 했는데요. 그간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군사훈련에 미진한 태도를 보였던 호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둘러싸고 중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세 나라만 해오던 정기 군사훈련에 전격 합류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쿼드.
2021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쿼드는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 복귀를 시작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돌려놨는데요. 하지만 쿼드에 대해서는 계승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출범 한 달 만인 지난 2월에 쿼드 외무장관들이 화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3월에는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정상회담도 화상으로 진행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은 모두의 미래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개국 정상은 회담 후에 쿼드의 정신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도 내놨는데요.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협력할 것이라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쿼드 정상들은 공개 발언과 성명에서 모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전 회담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언급됐고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쿼드 플러스와 히말라야 쿼드.
쿼드와 함께 종종 거론되는 것이 쿼드 플러스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국을 추가해서 이른바 쿼드 플러스 구상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3개국 모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략적 고심을 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물러나면서 더 추진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쿼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도 쿼드 플러스 구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당장에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도 쿼드에 맞서서 네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으로 구성된 이른바 히말라야 쿼드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홍콩 매체들은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히말라야 인접국들을 아우르면서 특히 인도를 압박해 쿼드 견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공산당 총석입니다.
Cuba's Communist Party elected a new leader on Monday, putting an end to the Castro era that's ruled the island nation.
4월 19일 쿠바 공산당을 이끄는 총서기직에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서 라울 카스트로로 이어진 62년 카스트로 형제의 통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스페인계 혈통인 디아스카넬 신임 쿠바 공산당 총서기는 쿠바 혁명 이듬해인 1960년에 쿠바 중서부 도시인 산타클라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산타클라라시에 있는 대학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1982년 졸업한 후에는 쿠바 혁명군에 입대했습니다. 20대 초반에 산타클라라시 청년 공산동맹원으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이래 1994년 지역공산당위원회 제1서기로 선출되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10년 후인 2003년에는 쿠바에서 세 번째로 큰 올긴주 공산당위원회 제1서기로 선출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공산당 최고 권력기관인 중앙정치국원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2009년에는 고등교육부 장관에 임명돼서 2012년 내각 부총리직에 오를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쿠바 국가평의회의 제1부의장직도 겸하게 됩니다. 2018년 86살의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의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디아스 카넬 부의장은 카스트로 의장의 뒤를 이을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디아스 카넬 부의장이 유일한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자리를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쿠바는 40여 년 만에 대통령직을 부활했고 디아스 카넬 의장은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대통령과 공산당 총서기직까지 차지하면서 쿠바 최고의 권좌에 오르게 됐는데요. 현재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아스카넬 총서기는 경기 회복을 최대 당면 현안으로 삼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의 4자 안보협의체 포드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미겔 디아스카네 쿠바 신임 공산당 총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4년 개봉한 영화 Begin Again을 통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So you find yourself at this... 오랜 연인이자 음악 파트너인 그레타와 데이브. 데이브가 커다란 음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둘은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데이브가 뉴욕에서 유명해지면서 둘의 사이가 멀어지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capiche,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you're a total rockstar. I don't believe it. We don't want anything to stand in his way.
Capiche? I'm just tagging along.
Babe, we need to talk.
We don't want anything to stand in his way. Capiche? Capiche, 이탈리아어, to understand. 이해하다란 표현을 3인칭 단수를 가리킬 때 쓰는 말로 미국에서 구어적인 표현으로는 이해했니? 혹은 알아들었어? 라는 뜻이 됩니다. Capiche means do you understand? Or got it? 주로 명령조로 이야기를 하고 뒤에 알아들었는지 확인차 물을 때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Clean your room now. Capiche? 당장 방 정리하도록 해. 알아들었어? Clean your room now. Got it?
This is a new song for anyone who's
명성 있는 음반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해고된 댄. 어느 날 허탈한 마음에 들른 바에서 그레타의 자작곡을 듣게 되고 그녀에게 음반 제작을 제안하는데요. 회사의 도움 없이 밴드를 결성한 그들은 뉴욕의 길거리를 무대 삼아 진심이 담긴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의 표현, capiche, 알아들었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ll, you're a total rockstar. I don't believe it. We don't want anything to stand in his way.
Capiche? I'm just tagging along.
Babe, we need to talk.
오늘의 표현, capiche, 이해하셨나요?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래드의 If, 만약에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a picture paints a thousand words, then why can't I paint you? The words will never show the you I've come to know. If a face could launch a thousand ships, then where am I to go? There's no If a man could be two places at